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조금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아기 예수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 외에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굴까? 아마 목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자의 이야기를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첫 번째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보았던 것처럼 12월 25일 누구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생일 맞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 그 세계 교회사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뿐만 아니라 4월 달에도 지켰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25일이 됐든 뭐 4월 25일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이 돈 때문에 이 날을 아예 상업의 날로 만든 거예요. 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한몫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선물이 등장하게 되고 카드가 등장하게 되고 장식은 왜 이렇게 점점 화려해지는지 이건 말도 못하게 화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의 문화가 성탄절을 지내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을 지내고는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지내느냐도 모르지만 성탄의 진짜 이유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어린아이들한테 성탄절은 누구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nobody. Grace?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오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성탄절,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즐기자 이 말이에요. 지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탄절 바르게 지내기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제 그 크리스천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크리스천 맨 리조이스 이 캐롤이에요. 그 크리스천들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돼요? 선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성탄절을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설교예요. 근데 오늘 지금 들었다고, 아, 다음 주는 안 들어도 되지, 그래서 안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살이 막 붙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를 내가 셀러브레이트를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갖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고 세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 그 구세주가 석가모니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라 그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성탄절을 우리가 바르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대신 외우세요. 그 대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대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탄의 굿뉴스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굿뉴스를 들었으면 전해야지요. 그게 성탄절을 지내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했어요. 아까 어린이들한테는 성경 구절을 보여줬는데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성 밖에 들에서 밤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부르는 유명한 찬송이 있죠. 저들 밖에 그거예요. 딱 그 생각하면 돼요. 저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면 다윗의 그 성에 들어가면 구세주가 태어났어. Christ is born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목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목자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특별한 그 지역에서 목자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에요. 오늘날에 그 뭐 낙농업을 한다, 목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낮은 신분이에요. 어쩌면 노예일 수도 있어요. 하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양들을 받아다가 밖에 나가서 꼴을 먹이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난생 처음 천사를 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난생 처음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아 그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 그러면서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 야 그냥 양떼들 다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귀찮은데 아, 나 안 갈 거야 그 생각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떼를 들에다가 놓고 그냥 안으로 들어간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간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갔더니 거기에 여관이 있고 거기에 허름한 곳에 아기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또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들에서 있을 때 천사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최소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전했을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왜 이게 좋은 소식인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유대 땅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윤리적으로는 타락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해 있었어요.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목동들이 구세주가 태어났다. Christ is born 이라는 말. Christ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동네에서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성탄절은 언제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탄절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은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마음은 어땠는가 하면 죽음의 세력으로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밝아지게 되었고 내 삶이 밝은 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2000년 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유다 땅에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2023년에 도덕으로 윤리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썩어가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고급 인력,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했던 게 아니라 목자가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지내는 방법은 뭔가 하면 경이롭게 여기는 겁니다. 경이롭게 여기는 말은 놀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19절 말씀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노 권사님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권사님은 아멘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야, 저나단 구세주가 태어났어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요? 아는 건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왜 이 얘기해요? 그러면 경이로움은 있어요? 안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해마다 한 번씩 맞이하십니까? 저는 매일 맞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기껍게 그리고 경이롭게 놀라는 모습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 경이롭다라는 말,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처럼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 그런 게 경이로운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이롭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건데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믿어요. 그 대신 보지 못해서 몰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의 맨 마지막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저 사실 상상 안 돼요. 어떤 모습,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그것도 옹리 상상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전 믿어요. 믿는데 이 모든 것이 경이로운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쩌면 이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바로 그 진리,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뭔데? 죽어도 싸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성탄절을 즐기는 게 못 돼요. 세 번째로는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알았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나온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요셉은요, 알고 있지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태어나니까 아이고 정말이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우리들한테 얘기했어요.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안 되니까 저 녀석은 뒷담화치네 뭐 형광등이요 뭐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자들 때문에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증명을 하나 더 한 거죠. 증거를 하나를 더 제시한 거죠. 증인이 한 사람 더 나타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있죠. 소년 예수, 예수님이 이제 애굽 땅에 도망갔다 와갖고 나사렛에서 살고 그러실 때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가 덜렁덜렁덜렁덜렁 이제 하루 길을 갔어요. 그래서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있다 없다? 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뭔 부모가 그래요?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동안 못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바지런히 뛰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소년이 거기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앙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이 녀석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요셉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슴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들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말도 안 일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에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안 버리신다고 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가슴에 새긴 말씀이 나를 다시 힘을 주게 얻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바르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것도 그냥 아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잖아요. 보고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들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올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걸어가는 길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도착해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와서도 영광과 찬송을 들렸거든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만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본래 아주 오리지널 미닝, 가장 초기에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의견이 있다예요. To have an opinion. 내가 뭔가 의견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뜻이에요. 본래 말뜻이.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말뜻의 의미가 첨가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To have a good opinion, 좋은 생각을 갖다라는 말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을 해요. 더 발전을 해서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사람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가치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 영광이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특별히 말로 천냥빛도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방송 용어가 이게 사전에 있는 용어니까 제가 쓸게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가까이 하고 싶? 안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존경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서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에 아주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탄절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두 개의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랑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두 번째 가치는 뭔가 하면 공의예요.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가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설교가 마치면 곧바로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하지요. 근데 그 찬송은 또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찬송을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영은 닥살러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 안 하고 축도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영광의 찬송, 송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중하고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찬송 그게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설교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 전에 그때 뭐 바빠갖고 막 부엌에 가서 밥 준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찬송까지 다 하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의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탄절을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